최근에 몇몇 신학자들과 요즘 교회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다가 특별히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마약과 동성연애 문제에 대한 주제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교회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뭔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중독과 도착의 문제를 그 환자의 개인의 의지의 부족이라고 보지를 않고 생리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문제의 복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환자의 뇌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상처들 또 그 사람의 주변이나 사회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확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대개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왜곡이 도착인데 이 도착과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성적 도착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삶을 고발하면서 로마에 팽배했던 성적 도착과 중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부가 삶에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문제에 마음을 온통 주게 되면 즉 균형을 오버하여 성적 문제에 마음을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 성적 문제를 통하여 쾌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월등하게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커진 마음을 성적인 즐거움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가학증과 피학증도 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상한 욕망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동성끼리 즐기려고 하는 비정상적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생활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어느 정도에만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너무 많은 마음을 투자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거냐 하면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사랑해도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랑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 커지게 되고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닥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녀의 1분 1초도 자유롭게 두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자녀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과도한 사랑은 중독이고 도착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거기다가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마음을 투자하게 되면은 도착이나 중독 증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관계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물질 중독, 끝없는 중독의 늪으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착이나 중독의 원인은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내 마음을 과도하게 투자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왜 사람들은 어떤 일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마음을 투자하게 되는가? 조금 전에 나왔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피조물 인간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내가 더 경배하고 너무 많이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끝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데 그게 진리인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자기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결과가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도착으로 빠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하면 안 되느냐? 사랑해야죠. 자녀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음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랑의 대상에는 그것에 맞는 크기와 양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에다 내 마음을 다 몰아주게 되면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가게 되면 도착 증세에 빠지고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중독증과 도착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의 모든 사랑은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건강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원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에서 사랑의 대상, 사랑의 결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내용이 세 가지였는데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사랑의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사랑의 결과는 모든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선물로 주시고 거기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의 주제는 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기 위하여 끊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나요? 원하시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저절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되고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려면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야만 하고 그것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쟁의 핵심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상당히 난해한 본문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 주실 건데 너희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그랬어요. 뭘 하래요? 진멸하라는 거요.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 어떠한 조약이나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포로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전쟁을 했는데 아무리 승전국이라 할지라도 패전국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구절이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죠. 그러므로 지금의 관점에서 그때의 상황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선포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들을 살려주게 되고 대접을 잘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 너희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지 않으려면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진멸시키리라. 유혹하는 것 앞에서 전쟁도 불사하리라고 하는 각오를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며 유혹하는 것들과 싸우려는 전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그렇게 유혹이 많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우상을 쫓아내라고 하실 게 뭐가 있는가? 아,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면 될 거 아닌가? 우상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사람들이 없는 외진 곳에 가서 그들끼리 살게 하면 되시지 왜 가장 유혹이 많은 그들 한 가운데로 보내면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봇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다른 매력 있는 것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해서 무인도에 홀로 머물게 됐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보니 나이도 비슷하고 그저 그래.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Something이 생기겠죠. 그리고 같이 살겠죠. 그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근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많고 똑똑하고 조건 좋은 여자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남자가 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 남자의 나를 향한 사랑은 진짜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유혹이 많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죄악의 한가운데서 살면서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수평적인 환경은 나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올바로 반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진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보며 마음에 들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또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올바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요셉이 바로 앞에 등장해서 바로가 꾼 꿈에 징조를 해석해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가 다 말을 했을 때 바로가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았으니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려고 할 때에 모든 신하들도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년과 이 기근의 문제를 그에게 온전히 위탁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바로와 신하들과 온 백성들과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민에게 알려지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우상이 가득한 한복판에서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네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눌렸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 구원하셨다는 그러므로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항상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격 없는 너희들을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방해한 듯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다 바치고 또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힘을 다 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끝없이 그들과 싸우며 그래야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방해되는 것들과 싸우려고 하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있죠. 신앙은 싸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당시는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싸움은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싸워야 하고 나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으름과 욕심과 고집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되고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분노와도 싸워야 되고 의심과도 싸워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내 마음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끄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것들과 싸움을 그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는 번성했고 가나안 칠족술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나라가 망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뭔가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요. 더욱 사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충만하고 싶은데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막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영종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확정하고서 요즘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 하고서 유튜브를 켰는데 어느새 두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 되겠다 그러고서 얼른 자자 하고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안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잠들기 전에 나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많고 잠자는 동안에도 네 영혼이 나하고 교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도 모르게 빼앗기는 그 시간을 조금만 잘라내도 내 은혜가 내 삶에 더 충만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오전 기도는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저녁 기도가 부족했군요. 이제는 반드시 기도하다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칠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괴롭혔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수많은 가나안 칠족 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 칠족 속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혹이 내 앞에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만큼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좋아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끊어내야죠. 근데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내 마음, 내 힘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여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나는 끊어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끊을 수가 없어요.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게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공식이 있잖아요. 주님, 나는 이 게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와 게임과의 관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게임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나를 죽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연합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서 죽으며 나갈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끝없이 싸우면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방해물들을 철저히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영적 전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간절한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칠족 속이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철저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려면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고. 내 마음속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한다고. 가차없이 그것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 사랑의 방해물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